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5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치평동 본당 보좌 김용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 사랑의 계명을 받았죠. 이렇게 주님의 사랑 속에 보내는 부활 시기가 어느새 6주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이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신학교에 다닌 동안 저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온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아 세우셨다던데 혹시 나는 안 뽑히는 것은 아닐까? 사제 서품을 받지 못하고 신학교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렇게 저는 주님의 부르심보다는 부르심에 따른 자격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해서 뽑는다라는 그리스 말은 허벅지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따로 떼어내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잘 골라내어 몸소 선택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을 원한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원해서 선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뽑으실 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셨다라고 전합니다. 제자들의 인품이나 학력, 재산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으신 거죠. 열두 제자의 조건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고 나서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뽑다와 선택하다와 원하다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하셨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세 번 3종 기도를 꼭 드려야지,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얄밉게 대해도 내가 먼저 웃어줘야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일회용품을 안 써야지. 이처럼 아주 사소하고 뭐 이런 것이 기도가 되겠어? 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미약하게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결심에 주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맺을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지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사랑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때로는 나약하고 가끔은 실수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부르시며 우리에게 손을 건네시죠.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서도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1분결이 김충섭 신부입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일곱 가지 청원이 들어있는데 처음 세 가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후반부의 네 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 세말에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내 안에 하느님이 거처하시도록 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노예가 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왕권이 하루빨리 내림하기를 비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구세사업이 빨리 완성되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기를 비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네 가지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1분 규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 지음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눈치와 더듬이, 냉정과 열정 사이 함께합니다. 더듬이가 발달한 사람이 있다. 민감한 촉수처럼 촉이 좋은 사람을 말한다.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다. 남의 마음을 상황에 따라 짐작하고 미루어 알아채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눈치 없는 사람과 있으면 답답하다. 라떼 세대가 꼰대로 불리는 이유는 이런 눈치와 더듬이가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경직된 조직에 몸담아 더듬이가 퇴화했다고도 할 수 있다. 상명하복이 작동하는 강력한 위계조직에서는 더듬이를 예민하게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너도 하라는 대로 해라. 지겨운 장광설과 반복되는 무용담, 자기 자랑이 넘쳐난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뒷방 늙은이와 나이 든 현자는 이런 눈치와 더듬이의 보유 여부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다. 자주 객관과 주관을 오가며 이성과 감성을 오간다. 현실과 이상을 오가며 냉정과 열정을 오간다. 글도 그렇지만 말도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몰입은 해야 하지만 과잉은 곤란하다. 타산지석,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직원과 사장의 처지도 바뀌어봐야 한다. 그래야 당연하게 여기는 일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고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도 이해가 된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자신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다. 독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저자나 작품 속 등장인물이 되어보기도 한다. 주관과 객관 사이, 감성과 이성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의 줄타기가 필요하다. 나의 더듬이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감각해본다.
이제 바하 작곡의 부활 제3주를 위한 칸타타 바하 작곡 12번에 있는 베이스 아리아인데요. 저는 주님을 따르리로다라는 곡이죠. 베이스 테오 아담의 목소리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부활 제3주일을 위한 칸타타 바하 작품으로 12번에 있는 베이스 아리아였죠. 저는 주님을 따르리로다 라는 곡 베스테오 아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오늘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작곡의 1610년도 작품 복되신 동정녀를 위한 저녁기도 중에 있는 곡들 찬미가이죠 아베마리스 스텔라 바다의 별이시여라는 성모마리아 찬미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5월 19일 뉴욕에서 평화의 길 재단의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세상의 정의를 증진하고자 애쓰는 교황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국무원을 대신해 이 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인내와 끈기,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걸어온 평화의 길을 보여준 최근 교황들의 노력을 떠올렸습니다. 추기경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영예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치유와 화해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성한 사명을 뒷받침하는 협력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성좌가 이행하는 사명의 핵심에는 갈등 없는 세상을 위해 여러 교황들이 걸어온 길이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파롤린 추기경은 자신이 수상한 상은 성좌와 유엔의 지지의 관계에 대한 때때로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인정이자 교황의 사명 수행을 돕는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길은 인내와 끈기,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걸어야 하고 교황들이 우리에게 그 여정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도 계속 쇄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기경은 이런 헌신의 영향이 조약이나 결의안이 아니라 더 큰 정의와 연민,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향한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서 드러난다며 유엔 주재 상임 옵저버의 사명과 교황청의 평화 사명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평화의 길 재단에 감사를 표하며 수상 소감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긴축과 미래 지향적 투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에서 운영비 허용 한도를 13억 달러로 낮췄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재정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2028년에 46%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기적인 공공서비스 확대에는 제약을 두는 대신 보건, 교육, 치안 등 핵심 분야에 장기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건 부분에서는 병원 서비스에 55억 달러, 인프라 개선에 10억 달러, 신약 도입에 6억 4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교육 부분에는 출석률 개선, 취업 조기 개입, 교실 확충 등을 위해 총 14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치안 강화에는 경찰 예산 4억 8천만 달러, 법원 지연 해소 2억 4,600만 달러, 교정시설에 3억 9,300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12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외교 분야에는 태평양 지역 개발을 위한 3억 6,8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사회 투자 항목에는 과거 국가보호시설 피해자 보험금 7억 7,400만 달러와 미래 위험 평가 예산 2억 7,5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산업 보조금 5억 7,700만 달러, 기업 세금 감면, 그리고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탈 펀드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반면 긴급 주택 예산은 10억 달러 삭감됐고 정부의 키세이버 기여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성장과 생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성장 예산으로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솔직한 예산이라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연간 27억 달러 지출 절감과 국내 총 생산을 향후 20년간 1%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 세제 혜택, 인베스먼트 부스트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키세이버 정부 지원 축소, 18세에서 19세 대상 복지 축소,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방식 변경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캐머런 베그리는 깜짝 절감책을 꺼낸 토끼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단은 이번 예산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소외시키고 국방과 자본 투자에 혜택을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전문가는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재정 운영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평등 심화와 재정 적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성평등 임금 관련 변경 사항을 포함해 정권을 되찾을 경우 주요 정책들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키세이버 기본 적립금 비율을 임금의 3%에서 4%로 인상하고 동시에 제도에 대한 자체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더 어린 나이에부터 불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4% 적립금 비율은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비율입니다. 현재 3%인 비율은 내년 4월 1일부터 3.5%로 인상되고 2028년 4월 1일에는 4%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적 요율이 있습니다. 직원이 원할 경우 3%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주의 부담금도 3%가 됩니다. 윌리스 장관은 첫 직장인들이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과 고용주 매칭을 16세와 17세 직장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가입자가 불입하는 1달러당 정부 불입금이 50센트에서 25센트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정부 부담금은 521달러 43센트에서 260달러 72센트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간 소득이 18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정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는 330만 명 이상이 키세이버에 가입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저축액은 1인당 33,51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수준은 여러 연구에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은퇴 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고용주가 자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4%의 기본 요율에서 3%의 선택적 요율로 낮추도록 쉽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키세이버 변경에 퇴행적 요소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계청은 예산 증액의 일환으로 2027년 초부터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수집하고 보고하는데 지원금을 더 받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25년 예산에서 비용 절감에 칼을 피했으며 대신 향후 4년간 6,200만 달러 지원을 받아 2030년 말까지 8개 업데이트된 거시경제 측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국제표준을 충족하고 경제의 변화를 더 잘 감지하며 경우에 따라 매월 보고되도록 변경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월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위해 1,600만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며 이는 법률에 명시된 중앙은행의 2% 목표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이 지수는 분기별로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동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중앙은행 정책 이반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드리안 오 전 중앙은행 총재는 월별 CPI 지원금에 대한 건의를 총리에게 직접 전달하고 공정선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문서에 따르면 다음 회계 연도에 660만 달러, 2027년부터 월별 인플레이션 보고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통계청에 52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향후 4년간 4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해 경찰 현장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찰협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 케일 경찰협회 회장은 이번 예산이 예상보다 나은 수준이라며 다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흡수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오클랜드에서 시작돼 성과를 보인 기소 향상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6천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찰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보다 신속한 사법 처리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경찰 인력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이윌 회장은 이외에도 IT 시스템 개선, 경찰 차량 유지, 비무장 직원의 임금 인상 등 여전히 많은 투자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 7월부터 18세와 19세 청년의 실업수당과 긴급복지급여를 부모소득 기준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복지정책을 새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사회개발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은 이번 조치가 청년들이 복지보다는 취업이나 학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4년간 약 1억 6,30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당 수급자 권익 옹호자인 케이 브레트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감안할 때 부당하고 청년들의 독립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옥스베이 지역 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려 일부는 부모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청년과 가정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이 모든 청년이 자동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계속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취업 코칭과 사례 관리 등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기 복지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5세 미만의 수급자의 복지 의존 기간이 2017년보다 약 50% 늘어나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비상 모바일 경보 시스템의 최신 시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비상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비상 경보 테스트는 5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시빌 디펜스 비상관리국의 존 프라이스 국장은 이번 전국적인 테스트는 향후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은 경보를 받으면 즉시 멈춰 메시지를 읽고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보 메시지에는 어떤 비상 상황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추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가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상 모바일 경보는 공동체의 안전을 돕는 추가적인 수단일 뿐 라디오나 인터넷 또는 자연적 경고 신호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테스트 알림은 전체 인구의 약 90%가 수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오신부입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는 중세 유럽에서 순례자들이 하룻밤 쉬어가던 곳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현대의 호스피스는 죽음이 가까운 환자들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남은 생에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순례길을 걷는 이들이 쉬어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호스피스가 어떤 곳인지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는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오랜 시간 임종하는 이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스피스 간호사로 활동해온 김신혜 수녀님을 만나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김신혜 세레나 수녀라고 합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에 있는 갈바리온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암 환우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간호파트에서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갈바리온 강릉에서는 좀 유명할 텐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갈바리온이라고 일단 강원도 강릉시에 있고요. 196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아에서 호스피스를 최초로 시작한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실 호스피스 그 기관이 한 90여 개 정도 되는데 갈바리온이 그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긴 건 아닌가요?
인정받은 게 호스피스란 개념이 없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바리라고 하면 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바리라고 하면 일단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갈바리 언덕에서 따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예수님이 그 갈바리 산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그 자리에 지키고 계셨고 저희도 그 모든 임종자들을 그 성모님의 마음으로 돌본다는 그 마음에서
인간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모님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네. 어쩌면 따뜻함을 맨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장소라고 네. 볼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네. 거기서 호스피스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그 호스피스 개념이 낯설 때부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일단 저희 수도회 자체가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돌보고 하도록 설립이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 1877년에 영국에서 설립은 되었고 1963년에 이제 한국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저희 나라 당시 6.25가 끝난 직후였고 충청교구 구 토마스 주교님께서 가장 현실이 열악했던 그 몇 지역 가운데 강릉에 약 갈바리 의원이라는 것을 하나 설립을 하기를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수녀님들을 초대를 하셨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호주에서 파견되어서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어진 거는 이제 갈바리 의원이었고 처음에 외래 진료와 방문 진료를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수녀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가난하고 무용고자인 환자분들이 많이 왔었는데 임종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도 꽤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되돌려 보낼 수가 없어서 옆에 숙소를 마련을 해서 몇 분 환자들을 돌보고 임종 돌봄까지 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없으면 이렇게 묘지까지 찾아가서 돌봄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종 돌봄과 관련된 이제 호스피스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제 정식적으로는 나중에 그 주변에 이제 병원들이 조금 조금씩 생기면서 외래 진료보다는 호스피스 병상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14병상으로 유지를 했고 지금 병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 네. 처음에는 보통 이제 의원 그냥 뭐 그냥 진로에 하다가 어쩌면 하다 보니까 그 소명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게 80년대 넘어와서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다.
근데 수녀님 그 많은 수녀원이 있었는데 굳이 마리아의 작은 자매를 가고 또 굳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간호파트 일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제가 또 뭐
제가 굳이라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마리아의 작은 자매를 알게 된 건 저희 작은 어머님이 이제 친구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알기는 되었고요. 제가 지역이 사실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인데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처음에 이 스토리를 소개를 받았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왜요?
임종자들을 돌보고 거기 가면 수녀님들이 염까지 한다. 해가지고 스무 살 때 들었을 때 그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황이 무서웠는데 조금 이제 한 23살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이 되어서 이제 제 앞날을 새롭게 고민을 하게 됐을 시점에서는 다시 그 일을 되돌려 봤을 때 그 일이 그 순간에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것이.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제 안에서도. 같은 장면을 상상을 하는데 한 처음에는 무서웠고 그다음엔 그게 이제 수연들이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지고 하는 게 굉장히 거룩한 어떤 소임처럼 느껴져서 그 순간 하느님께서도 저를 이제 이곳에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수도에 입회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수도 입회하기 전에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아, 네네. 뭐 공부하셨죠 혹시?
네, 화학 전공이었습니다.
화학 전공이 수녀원 들어가서 갑자기 간호 공부를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면? 아.
간호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성적이 안 돼서.
처음서부터?
네.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나온 점수가 화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궁금해지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 안 됐던 그 공부가 수녀원들에서 갑자기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 압박이 심했으면 공부를 해서 수녀 그 간호사 파트로 가셨는지 진짜 이거 수녀원이 무서운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이제 수도에 들어왔을 때는 또다시 저에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암묵적으로 저희가 사도직을 간호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또 제 안에 열망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수녀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사명이나 소명을 깨닫게 되면 안 했던 공부도 막 하게 되고 막 성적이 오르고 그 우리의 신비 체험을 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마리아 작은 자매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는 아까 처음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1877년에 이제 메리포트 수녀님께서 영국에서 설립을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몇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번져 나갔었고요. 한국에는 이제 1963년에 진출을 하였고 그 이후에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원목 사도직이나 병원에서 사도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릉 갈바리 의원이 이제 1965년에 설립이 되었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 이제 후암동에 가정 방문 호스피스라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원목자 중심으로 원목 수녀님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포천에도 사실 모연의료센터라고 있었는데 그건 좀 사정이 생겨서 현재는 폐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도직은 좀 원목 사도직이나 요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다 병원 좀 관련된 네. 일을 네. 하고 계시는군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쿨이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바리 의원의 김신혜 세레나 수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바리 의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한 것부터 수녀님이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운명이라는 뭐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명을 깨닫고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호스피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좀 몇 개 정해져 있는데요.
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기암 환자,
네.
그다음에는 이제 만성 폐질환, 또 만성 간경화, 그리고 에이즈. 이렇게 질환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는 질환은 말기암 환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질환은 가정형 호스피스와 자문형 호스피스. 이 호스피스에서는 이런 질환 환자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가정형하고 자문형하고 차이가 뭘까요?
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 가정방문과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반 가정방문과는 달리 가정형 호스피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임종할 수 있는 원하는 장소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자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병동에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그대로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목표로 두고 만들어진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자문형 호스피스는 환자분들이 사실 일반 병동에 있다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본인이 있던 그런 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 가 있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네, 이동을 환자, 하죠.
네, 근데 환자분들이 몹시 두려워하세요.
아.
호스피스를 경험해 보지도 않았거니와 본인 주치의가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본인이 계속 있었던 병동에서 떠나야 된다는 어떤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있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목적에서 좀 생겼고요. 주치의가 변하지는 않고 주치의가 호스피스 팀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주치의가 처방도 내고 필요할 때는 호스피스 팀에서 방문을 해서 필요한 것들을 뭐 상담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네. 내가 이동하지 않고 그 네. 자리에서 하는
네.
거고
네.
가정형은 결국 집에서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네. 받는 거고
네. 팀이 방문을
팀이
하는
방문해서
겁니다.
하는 거고
네.
그거는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정 방문하고는
조금 다르다.
좀 다른 개념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갈바리 의원은 아까 말씀하셔서 14병상 정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몇 분 정도가 들어가 있고
네.
혹시 대기자들도 꽤 많으신가요?
저희가 현재는 10병상이 있습니다.
아, 10병상?
네, 병상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네네네.
일반 대형 병원도 많아야 30병상 아래, 그리고 독립형 시설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의원급들이나 이런 병원은 한 10병상에서 20병상 사이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지금 1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이 현재는 좀 대기자가 많아요.
아, 현재는? 네, 그것도 뭐 시기가 있나요?
네. 저희가 주변에 이제 대형 병원에서 사실 대형 병원에서 얼마나 환자분들을 많이 보내주느냐, 환자분들이 또 보내주되 그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병상이다 보니까 사실 환자분이 이렇게 다들 입원을 했다가도 하루에 3, 4명이 돌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럼 또 자리가 확 비잖아요.
네, 이게 사실상 뭐. 네. 퇴원의 날짜가라는 개념이
정해져 있는
없으니까.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환자들이 선택을 안 하면
못 들어오고
비어, 예, 못 들어오고
비어있는 거고.
모르는 거고. 근데 소문은 항상 대기가 많다. 뭐 또 이렇게 나 있는 경우도 사실 있기도 하고.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전체적으로 병상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한번 병상이 혹시 작은 이유가 뭐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거는 뭐 그 나라에서 얼마나 정책을 잘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병원 측에서 사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대형병원에서 하는 어떤 검사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단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약간 이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회전율이 좀 좋아야 되는데
네,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네. 대형병원에서는 좀 접근하기 좀 쉽지
네, 어렵다.
않고.
네. 그래서 대형병원도 사실은 어떤 만성과 급성이 있다면 우선순위 환자가 사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원을 해야 되는 게 또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형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을 갖추는 것보다
네.
사실은 뭐 1, 2차 병원 또는
네.
독립병 시설 병이
네네.
따로 있어서 호스피스 병동이 좀 늘어나는 게 더 긍정적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못하고 있고 그게 좀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병상이 많아도 사실상 그게 언제 비워질지도 모르고
네.
또 수급이 얼만큼 될지도 모르니까
네.
이제
네.
그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호스피스 하면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네.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거기 가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방치한다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네.
약간 뭔가 적극적인 치료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용을 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물론 이제 사별자 포함해서 만족도가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것까지의 길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본인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지만 하지만 사실 호스피스를 이용을 하면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큼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본인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삶의 질을 훨씬 더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직 이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 안에서는 많이 두려워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사별 보호자분이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본인의 환자분의 주치, 그러니까는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서
네.
그 호스피스 병동까지 가는 그 길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길이었다. 네. 그런데 이제 와보니 조금 더 일찍 올 걸 하는 후회를 했다. 와보니 걸어다니는 환자가 부럽고 앉아있는 환자가 부럽고 먹는 환자가 부럽더라. 조금 더 일찍 왔으면 그런 생활을 하면서 조금 나누고 싶은 대화도 좀 더 나누고 추억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추억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이틀 만에 돌아가셔서 옆에 있는 병동에 있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복도를 걸어다니다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
많이 부러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좀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문화도 없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뭔가 병원이라고 하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음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발짝 더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약간 그 잘 알지 못하는
네.
선택의 부분으로 넘어가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호스피스라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아까 말했던 그 이틀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 이틀 정도밖에 못 느끼신 분들은 거의 끝판에 와서
네,
선택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좀 진작 선택을 한다면 말 표현한다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진짜 그런 삶을 했을 때
네.
그런 걸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내가 남은 시기를 그렇게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고 마지막 시기를 정말 소중하게 잘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크셔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정말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관계에서는 용서나 화해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사실은 꼭 그래서 얼떨결에 일단은 병동으로 입원을 하고 대다수가 집에 한번 꼭 갔다 오고 싶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네. 의식 있는 분들은 그래서 집에 가서 본인 손으로 본인의 그런 물품들도 정리를 하고 또 뭐 가족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병원에서 다 같이 오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한 분 한 분 할 얘기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뭐 드라마나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전까지는 사후 죽고 나서의 장례식장을 많이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요새는 죽기 전에 사전에 장례식 비슷하게 내가 죽기를 좀 놔두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마지막 인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드라마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야,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준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자신의 이렇게 남은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과거를 추억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고 해야 되나? 다시 몰랐던 것을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인사한다? 죽고 나서 와봤자 내가 인사 못하는데 지금 인사한다라는 말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호스피스에서 그냥 그렇게만 보내는지 아니면 무슨 뭐 프로그램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미리 얘기하면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스피스에 들어오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갈바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아 일단은 사실 모든 호스피스 병동의 프로그램들이 뭐 원예요법, 미술요법, 뭐 음악요법 그리고 이제 목욕이나 뭐 이발 미용 이런 모든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병동에 입원을 했을 때 통증 조절이 되면 사람들이 좀 무료함을 느껴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요법들이 있고 또는 통증을 좀 완화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환기를 하면 또 직접적인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 복지사 선생님과 원목수님 포함해서 머리를 많이 쓰세요.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한테 조금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어요. 한 환자한테.
네.
환자분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 준 그 요법 중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대답을 목욕.
아.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네네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상 뭐 건강할 때는 요새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뭐 그 정도는 네. 다 샤워를 하시니까
네. 본인 아. 손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대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자기 몸을 씻긴다라는 그런 생각, 특히 이제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으시고, 이제 순간, 아, 나는 왜 이 일을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때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본인도 만약에 이 병동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 그 목욕한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뭐 매일마다는 저희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해드렸는데 본인이 아, 목욕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네. 저도 했던 기억이 네, 좀 네, 네. 나네요. 그래서 아 목욕.
그 순간 환자분들이 목욕하면 호스피스 병동이 천국으로 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천사로 변하고.
아 뽀송뽀송.
날아갈 것 같다고.
아 예. 그러네요.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사랑했나봐. 여러분 지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의 공동 제작가인 생명은 사랑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들었던 쿨의 사랑합니다 하고 이번에 들었던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이것은 수녀님 추천곡인데요. 혹시 이 이야기, 이 노래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일단 쿨의 사랑합니다라는 곡은 제가 병동에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들이 환자인 엄마에게 들려드렸던 곡이에요. 근데 더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이렇게 병상 복도로, 그러니까 실내 정원으로 침상을 모시고 나오더니 본인이 친구분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분이 기타를 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머니 손을 잡고 노래를 그 노래를 불렀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노래가 그 당시에 좀 결혼식 축가곡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그 아드님이 그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부르니까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뭉클했던 부분도 아마 그 가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물. 당신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내용에서 굉장히 뭉클했고 굉장히 공감이 또 갔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선물인 상황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굉장히 이 호스피스 병동이 호스피스가 굉장히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네, 이 곡을 제가 추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는 60대 부부셨는데요. 부인이 환자셨어요. 그래서 부인이 목욕실에 이제 들어가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니 뭐 60대니까 할아버지도 아니겠네. 그분이 간호사실 앞에 이렇게 이제 조금 맥이 풀린 채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조금 마음이 좀 쓰여서 혹시 지금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고민하지도 않고 그 사랑했나 봐 곡을 틀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CD 이런 게 그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도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찾아가지고 틀어드렸는데 윤도현 노래였고 그 노래를 이렇게 지그시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 노래가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부부께서 사실 건강하실 때 산행을 많이 하셨대요.
네네네.
근데 그 노래를 항상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노래가 듣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셨고 나중에는 사실 제가 병동에서 그 후암동 그 가정호스피스로 소임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분이 난 화분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누구로부터 왔다는 뭐 그런 것도 없이 단지 그 분홍색 리본에 사랑했나 봐라는 이름만 좀 적어져 있었고 제가 이게 뭐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뻔했습니다.
근데 뭐지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사별자분께서 부인이 그때 목욕실에 들어갔을 때 그 노래가 참 위로가 좀 많이 됐었고 여전히 그 노래가 많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보내주셨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네. 추천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폐암이셔서 맨 마지막에 한 2주 정도 제 기억으로는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딴 것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가끔씩 엄마가 전화 오면 평소 때 전화 오면 나 바빠 다음에 해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부르면 무슨 일이야 약간 퉁명스러운 걸 했는데 그 2주 동안은 거의 부르면 바로바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라는 마음 그 쓰임 자체가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분한테도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거긴 하지만 가족들한테도 어떤 그 아쉬움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뭘까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네, 그 네, 사람한테 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네. 바로 그 호스피스가 가지고 있는 뭐 이 말 표현이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에게 내가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것에 막 그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시간 그리고 상대방 환자인 그분도 나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서로 간에 요구하고 또 받아주는 그런 시간들이 호스피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면 특히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좀 달라지는 사항은 그 호스피스보다는 요새 진짜 요양병원 많이 가실 텐데요. 호스피스하고는 사실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네.
매우 많이. 굉장히 뭐랄까. 뭐 집단으로 있기도 뭐 개인으로 있을 분도 있긴 하지만 뭔가 이게 돌봄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렇지는 못한 사항이 있으니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숙가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호스피스 제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 정도의 그 서비스가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진짜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침대 밖을 나올 수 있으신 분도 많지 않고 좀 더 나가서 조금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방치라는 느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임종하는 장소 중에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저도 알고 네네. 있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찾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조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서의 문제가 간병비가 그렇죠, 또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뭐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간병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실제적으로 보호자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없는 병원을 찾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찾고 있고 또 호스피스 병상 수는 사실 적고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요양병원은 호스피스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따로 호스피스에 대한 공부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제일 중요한 통증 조절이 사실 많이 안 되고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또는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안내를 해준다거나 같이 고민을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이제 사별 유가족들의 차별 위험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도 좀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임종 사인이 나오니까 네. 임종방이라는 곳에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좀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제 머물게 하면서 네. 충분히 그 어쩌면 임종을 볼 수 있게 네. 하는 반면에 저희 아버님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요양병원 돌아가셨을 때 네. 임종 사인을 모르니까 거의 임종하셔서 연락이 와서 빨리 가가지고 뭐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한테도 네. 그런 마지막을 함께한다는 시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네. 서비스적인 차원도 네. 굉장히 다를 네.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에 이제 남아있으면서 임종기를 거쳐야 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임종실이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대형병원에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처치실에 계셔서 네. 거기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사실 지금 네.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을 들을 때는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 번 보긴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막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돌아가신들 걸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안락사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특정한 한 케이스 때문에 내가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네. 사로잡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네. 호스피스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네. 자연스럽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네. 뭐 스며들게 물론 쉽지 않으신 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긴 네, 하겠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네. 느낌도 확실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왔을 때 사실은 이제 걸어다니는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환자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분은 밤사이 뭐 임종을 하셨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놀래요. 아니 내가 밤에 뭐 우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뭐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언제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만큼 호스피스에서는 조금 준비가 되고 또 준비도 시키고 본인들도 준비를 하고 가족들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에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막 운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지 않고 그거를 정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울기보다는 환자 귀에 대고 마지막까지 이제 편안히 가셔라 뭐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참 제일 뭐 따뜻하게 네. 다가올 수 있는 또 내가 그 돌아가신 분들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네,
아까
네,
그 선물 얘기했던 네, 것처럼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돌아가기보다는 집에서 좀 가고 싶다 하신 분도 있고
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독립형이나 이런 데는 병원이잖아요.
네.
병원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네. 내가 호스피스를 받고 싶다라고 네.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고 싶다 하면 뭐 일단 절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입원형 서비스 그 호스피스처럼 일단 병원 가가지고 절차를 이제 똑같이 밟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가정형 호스피스도 가족분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 뭐 집에서 환자분들을 임종을 지켜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 호스피스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집에서도 환자분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가족분들이 오히려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고민하신 분들 중에 좀 네. 이렇게 보호자 입장에서는 네.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돌보는 사람이 24시간 붙어있지 못하는데 우리도 시간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케어기버,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가 사실은 집에 있어야 이제 가정 호스피스가 사실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요양보호사 제도가 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요양보호사를 사용을 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간병 교대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플까봐 또는 뭐 응급실에 병동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또 병상이 없을까봐 사실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뭐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 방문을 먼저 받아보면서 같이 의료진들과 고민하면서 풀어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뭐 자문형도 얘기하시긴 네. 하셨지만 입원하시다가 이제 호스피스 넘어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쯤 그래도 내가 호스피스 가는 건 좋은데 집에 좀 더 한 번만 들리고 싶은데 라는 했을 때 그 뭐 옮기고 뭐하고 뭐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네. 어떤 또 선물 같은 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호스피스 제도가 급변했잖아요. 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제 호스피스 제도를 정부에서도 잡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새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으면 이런 건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잘하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호스피스 기관이 많이 확충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네, 훨씬 더. 그리고 또 호스피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독립형 시설이나 의원급들이라고 하면 병상 수가 작잖아요.
네.
그 병상 수 안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병원 운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 급여가 사실 많이 나가요. 사실 이제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가 10병상을 갖고 있는데 의사가 두 분이세요.
아, 뭐, 네. 뭐 주간, 야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 하면 만약에 본인 병원이다 이러면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본인 병원에 24시간 당직도 하신대요. 뭐 그러면야 뭐 상관이 없겠으나 다른 일반 병원에서는 일단은 당직 의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당직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명이 그 모든 거를 다 실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 그 작은 병상 안에서 의사 두 명을 고용하면서 또 3교대의 모든 간호사들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비용이 참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거를 조금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작은 병원들은 좀 쉽게 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대형 병원보다는 사실 독립형 시설이나 1, 2차 의원급들 병원들에서 호스피스 병동 운영하는 게 사실 낫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봤을 때 거의 아마 경기 서울권에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라도 뭐 경상도 지역에는 호스피스 병동도 작거니와 가정형 호스피스는 더 적어요.
그렇죠.
네. 특히 가정 방문 호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방문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환자가 오면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이익이 좀 되고요. 하지만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최대 뭐 방문을 해도 한두 분? 뭐 두세 분?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나라 지금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한 90여 개 지금 되는 거에 비해서 모든 병동에서 가정 방문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34개 정도 되나 봐요.
아, 네.
지금 갈바리 의원에서도 저희도 가정 방문 호스피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전진상에 계시는 의사분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네.
그분이 원래 처음에는 간호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고
네,
나서 네, 본인이 의사를 이렇게 네, 한국 와서 공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수님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한번 네. 의사로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제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아까 전에 그 기적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소명을 가지니까 갑자기 머리에 막 그때 못 갔던 간호대를 갔으니까 이것도 뭐 소명이 주어지면 또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근데 2006년도여가지고
네. 네,
실제적으로 사실 정말 저희 수도에서 고민하는 게
네.
의사가 한 명 있었더라면
아, 네.
저희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었을 텐데.
그 어차피 지금 15년 동안 의학 용어를 충분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냥 그 정도는 뭐 바탕에 깔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어떻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아, 이 기억력은 굉장히 신체적인 현실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
예수님께 지금 혈압을 해주실지.
어휴, 은총이라는 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초월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갑자기 딱 해보합니다.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만큼 좀 절실하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기에는 이제 그 수급 의 문제가 또 생기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정도를 감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그 죽음이 두려운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내 어떤 내 마지막의 삶에 대한 그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데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 못 받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네. 네.
또 두려워하고 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네.
것이 아니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면
네.
좀 더 쉽게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좀 그래도 이거를 또 선택지 두고 아 그래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해야지
네, 네,
라고 좀 볼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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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마음에 좀 네.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슴 아픈 게 그 순간에도 대기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그렇죠. 그게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갈바리 네. 의원도 자기 지금 병상에 있는데 대기가 있다는 네, 것 자체가
네, 네.
그 사실 그렇잖아요. 대기를 받았다고
시간은
해서
시간은 정해져 있는
그렇죠. 네. 내가 들어가서 호스피스의 병동에서 죽을 수도 네, 있긴 하지만
네, 네,
그 대기 중에
네,
죽을 수도
네,
있다는
네, 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참
가슴이 아파.
어떻게 보기에도 진짜 가슴 아픈 얘기죠.
네, 네.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누리고 싶은 아니면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시간마저도
네.
그 대기로 한다고 한다면
네.
좀 이제 아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호스피스 일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 보람된 순간이 언제 있으실까요?
엘리자베스 키브르로스라는 사람이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삶이라는 학교에서 모두 스승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깊게 남아있고 저 또한 앞선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반추하는 기회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보자. 아직 나에게 시간이 주었을 때 조금 더 곁에 있는 수임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 번이라도 써보자. 또는 꽁 하고 있던 마음도 그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아 삶에서 중요한 게 사실은 이미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쫓고 있을 때 저를 정신을 바짝 나게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단순한 것이다. 그리고 환자분들을 보면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굉장히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김신혜 세레나 수녀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수업이라면 호스피스 병동은 졸업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들은 때로는 시험을 맞이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성장통을 겪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쁘게 기억하며 죽음이란 졸업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가는 우리들도 환자들을 보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살아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석준 내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교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 예산안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긴축과 미래 지향적 투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The boys wants the girl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5월 19일 뉴욕에서 평화의 길 재단의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세상의 정의를 증진하고자 애쓰는 교황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국무원을 대신해 이 상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인내와 끈기,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걸어온 평화의 길을 보여준 최근 교황들의 노력을 떠올렸습니다. 주기경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영예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치유와 화해를 갈망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신성한 사명을 뒷받침하는 협력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성자가 이행하는 사명의 핵심에는 갈등 없는 세상을 위해 여러 교황들이 걸어온 길이 있다고 상기했습니다. 추기경은 자신이 수상한 상은 성자와 유엔의 지지의 관계에 대한 인정이자 교황의 사명 수행을 돕는 모든 분들 덕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길은 인내와 끈기, 용기와 창의성을 가지고 걸어야 하고 교황들이 우리에게 그 여정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이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도 계속 쇄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긴축과 미래 지향적 투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에서 운영비 허용 한도를 13억 달러로 낮췄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재정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는 2028년에 46%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단기적인 공공서비스 확대에는 제약을 두는 대신 보건, 교육, 치안 등 핵심 분야에 장기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병원 서비스 55억 달러, 인프라 개선에 10억 달러, 신약 도입에 6억 4, 40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교육 부분에는 출석률 개선, 조기 개입, 교실 확충 등을 위해 총 14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치안 강화에는 경찰 예산 4억 8천만 달러, 법원 지원 해소 2억 4,600만 달러, 교정시설에 3억 9,300만 달러가 편성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12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외교 분야에는 태평양 지역 개발을 위한 3억 6,800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사회투자 항목에는 과거 국가보호시설 피해자 보상금 7억 7,400만 달러와 미래 위험평가 예산 2억 7,50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영화산업 보조금 5억 7,700만 달러, 기업 세금 감면, 그리고 1억 달러 규모의 벤처 캐피탈 펀드가 주요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반면 긴급 주택 예산은 10억 달러로 삭감됐고, 정부의 퀴세이버 기여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성장과 생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장 예산의 핵심으로 발표된 투자 촉진 세제 혜택은 최근 몇 년간 가장 과감한 세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신규 자산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 자산을 구입한 해에 그 자산 가치의 20%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신규 공장에 2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4만 달러는 즉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6만 달러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됩니다. 이 공제액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투자 촉진은 신축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과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호텔, 병원, 휴게소 등은 명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이전에 진행 중인 모든 건설 프로젝트도 해당 날짜 이후에 처음으로 자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 건물은 대폭 강화하는 등 감가상각 자산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이 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진 보강 비용에 직면한 소유주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 계획이 향후 20년 동안 GDP를 1%, 임금을 1.5%, 국가자본재고를 1.6%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의 절반은 투자 붐을 일으키면서 향후 5년 내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2029년 6월 30일까지 향후 4년간 매년 1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부양책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도 이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투자가 아닌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27년 7월부터 18세와 19세 청년의 실업수당과 긴급복지급여를 부모 소득 기준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복지정책을 새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사회개발부 장관 루이스 업스터는 이번 조치가 청년들이 복지보다 취업이나 학업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4년간 약 1억 6,30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당 수급자 권익 옹호자인 케인 브레트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감안할 때 부당하고 청년들의 독립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옥스베이 지역 주민들도 찬반이 엇갈려 일부는 부모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청년과 가정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모든 청년이 자동으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계속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취업 코칭과 사례 관리 등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해 장기 복지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5세 미만 수급자의 복지 의존 기간이 2017년보다 약 50%나 늘어나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퀴세이버 제도 변경으로 약 80%의 자들이 은퇴 시점에서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의무 납입 비율 인상 등의 조치에 따른 결과입니다. 7월 1일부터 정부의 퀴세이버 보조금은 납입급 1달러당 25센트로 줄어들며 연 최대 260달러 72센트까지만 지급됩니다. 특히 연소득이 18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정부 보조금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그러나 2026년 4월부터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본 납입률이 3.5%로 오르고 2028년 4월에는 4%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은퇴위원회는 이로 인해 평균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키세이버 자금이 기존 대비 30%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진 라이트슨 은퇴위원장은 이 대부분의 키세이버 가입자에게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저소득층, 자영업자, 여성, 마오리 및 태평양계 국민처럼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20%를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실업자는 고용주 납입이 없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축소로 인해 오히려 은퇴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미 4%를 납입 중인 저소득자나 은퇴에 가까운 가입자들도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교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이 여러분의 건강한 뉴질랜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한의사,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향후 4년간 4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해 경찰 현장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경찰협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 케일 경찰협회 회장은 이번 예산이 예상보다 나은 수준이라며 다만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흡수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오클랜드에서 시작돼 성과를 보인 기소향상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6천만 달러가 추가 배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찰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보다 신속한 사법 처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 미첼 경찰부 장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경찰 인력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으며 케일 회장은 이외에도 IT 시스템 개선, 경찰 차량 유지, 비무장 직원의 임금 인상 등 여전히 많은 투자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성장 예산으로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솔직한 예산이라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연간 27억 달러 지출 절감과 국내 총 생산을 향후 20년간 1%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 촉진 세제 혜택 인베스트먼트 부스트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키세이버 정부 지원 축소, 18세에서 19세 대상 복지 축소,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방식 변경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캐머런 베이그리는 깜짝 절감책을 꺼낸 토끼 예산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더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은 이번 예산이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소외시키고 국방과 자본 투자의 혜택을 돌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재정 운영을 보다 정밀하게 조정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평등 심화와 재정 적자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성평등 임금 관련 변경 사항을 포함해 정권을 되찾을 경우 주요 정책들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예산 증액의 일환으로 2027년 초부터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데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 기관은 2025년 예산에서 비용 절감의 칼을 피했으며 대신 향후 4년간 6,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2030년 말까지 8개 업데이트된 거시경제 측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경제의 변화를 더 잘 감지하여 경우에 따라 매월 보고되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위해 1,600만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책정됐으며 이는 법률에 명시된 중앙은행의 2% 목표의 기초가 됩니다. 현재 이 지수는 분기별로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동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중앙은행 정책 이반자들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서에 따르면 다음 회계 연도에 660만 달러, 2027년부터는 월별 인플레이션 보고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통계청 뉴질랜드에 520만 달러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8년과 2029년 6월에 각각 260만 달러와 210만 달러의 자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별 보고서가 진행되면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국제 컨설팅 회사의 최신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 근로자들이 더 이상 최고 경영자 자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딜로이트가 전 세계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4번째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 노동력의 75%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지만 이들 중 단 6%만이 고위 리더십 역할에 동기부여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딜로이트의 파트너 로렌 포스터는 이 6% 수치가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밝히며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세대는 경영자 자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었으며 또한 현재 리더들의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젊은 직원들이 멘토링과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경험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피드백과 코칭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며 시간 투자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포스터는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뉴질랜드 CEO 캐서린 리치는 이 결과에 놀랐다며 더 많은 젊은이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X세대가 리더십을 넘기게 될 것이고 젊은 세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는 직장에서의 목적과 가치, 이 일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이 퀸스트리트의 상징적 백화점 스미스앤코이 폐점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45년 역사를 자랑하던 이 백화점은 수요일 공식적으로 영업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하트 오브 시티의 비브백 대표는 이번 폐점 소식에 대해 가족과 직원들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퀸스트리트에는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시티 레일 링크가 완공되면 해당 건물이 최고의 위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오클랜드시와 오클랜드 교통국의 차량 진입 제한 조치가 인근 상권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이후 아침 출근 시간 때 차량 진입이 약 44% 감소했으며 스미스앤코이 인근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해당 구간을 통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야간 유흥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과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시와 교통당국은 이제라도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스미스앤 코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안타까움으로 가득합니다. 제인 에서리치는 성탄절 전시와 산타크로스 종료가 너무 슬프며 어릴 때 매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곳으로 뉴질랜드 문화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문화재 보호를 받는 건물의 향후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오클랜드시는 향후 활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정부가 전국 비상 모바일 경보 시스템의 최신 시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비상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비상 경보 테스트는 5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전국적으로 진행됩니다. 시빌 디펜스 비상관리국의 존 프라이스 국장은 이번 전국적인 테스트는 향후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은 경보를 받으면 즉시 멈춰 메시지를 읽고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보 메시지에는 어떤 비상 상황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상 모바일 경보는 공동체의 안전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일 뿐 라디오나 인터넷 또는 자연적 경고 신호를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비용을 절감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아칸소주 본사 등에서 인원 감축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월마트가 글로벌 기술팀 일부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1,500명 미만의 직원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수레시 쿠마르 최고 기술 책임자 CTO와 월마트 미국 법인인 존 퍼너 최고 경영자 CEO는 이러한 변화가 의사의 결정을 속도를 높이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직책을 없애는 동시는 새 직책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기술팀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있으며 월마트 미국 법인의 인력 조정 역시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월마트 미국 법인인 세드릭 클라크 매장 운영 담당 부사장은 또 다른 내부 메모에서 오늘날 매장 주문 처리는 여러 접점이 있는 복잡한 프로세스로 마찰을 일으킨다면서 디지털 주문에 대한 마찰을 제거하면 고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주문을 처리하는 일부 직책의 역할을 조정하고 있으며 광고 사업의 구조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마트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가 회사의 성장 전략을 반영한 것이며 관세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월마트는 관세 여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흡수하라며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 내 최대 민간 고용주로 약 160만 명의 미국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21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30세 남성으로 체포 과정에서 가자 지구를 위해 범행했다고 외친 것으로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곧 약혼을 앞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에서의 작전 확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 범행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WP,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총격은 이날 밤 9시경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캐피털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에 숨진 두 명은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유대인 박물관에서 열린 미국 유대인 위원회 주최 젊은 외교관 입세션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던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시카고 출신의 30세 남성 엘리아스 로드리게이스로 범행 직후 체포된 워싱턴 DC 경찰과 FBI 합동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유대인 박물관 주변을 서성이다가 행사 직후 박물관을 떠났던 4명의 무리에 적군의 총을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비원들에게 뛰어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내가 그랬다, 내가 가자 지구를 위해 저질렀다며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슬린 오 경제학자는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약세 전망을 유지한다면서도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의 단계적 축소와 미국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이유로 이같이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년 전망치도 기존 1.4%에서 1.5%로 올렸습니다. 특히 그는 다음 달 대선 이후 재정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반기 2차 추경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0%까지 지속해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5원 4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5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4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수영, 아나운서 유경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종교 회계사 에주킹덤 칼리지 따네모라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시할 게시판입니다. 유스 서클 페스티벌 2025년 오클랜드 시티의 빅토리아 파크 내 서커스 빌리티 센트럴에서 5월 23일 24일 이틀간의 즐거운 서커스 축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커스 빌리티는 모든 연령, 모든 능력, 모든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청소년 참가자들은 매일 진행되는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저글링, 디아볼로, 캔다마, 외발 자전거, 트러피즈와 실크, 서커스, 훌라후프 등 흥미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수업 시간에 맞춰 워크숍이 진행되며 오클랜드의 특수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소셜 서커스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청소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서커스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워크숍 종료 후에는 특별한 서커스 포럼과 마무리 공연이 이어집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하실 분들은 자리를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캐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T 방송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